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홍
차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경님 저희 오늘 새해 첫 녹음이네요. 네.
듣는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색한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오늘 저희 오신 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죠.
바로 네. 누구시죠?
오늘 모시게 된 분은 그 스웨덴 디자인 스쿨 하이퍼 아일랜드에서 공부 중이신 유학 중이신 이진재님을 모셔봤어요.
진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재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신난다.
지금 잠깐 오신 거죠?
네 잠깐 방학이어가지고 예. 방학 겸 뭐 소소한 일거리도 좀 받을 겸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겨울방학 부럽네요.
일단은 청자분들한테 간단히 먼저
진재님께서 네.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재입니다. 저는 지금 스웨덴에 있는 하이퍼 아일랜드라는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스쿨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요. 원래는 광고회사에서 한 2년 반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디자이너로 좀 커리어를 시프트 해볼까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커리어 시프트 하신 최초의 게스트, 그렇죠?
그렇게 네, 이 정도 전화는 처음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그 겨울방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잠깐 정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방학이 이제 크리스마스랑 이제 신년에는 보통 스웨덴에서 다 놀아요. 2주 정도를.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2주를 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보고 집에 가든 거기서 놀든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뭐 쉬든 포트폴리오를 만들든 알아서 해라 해서 아 한국에 가야겠다. 한국에 가서 좀 일단 가족도 보고 친구도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도 좀 찾아보고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리프레시와 리크루팅을 같이 그런 개념이네요.
일석이조죠.
네. 그러면 이제 학교는 한 반 정도를 마치신 상태인가요?
네. 이제 학교는 공식 프로그램이 11개월인데요. 거기서 5개월 정도를 했고 이제 남은 5개월은 이제 2개월 더 학교 커리큘럼을 더 진행을 하고 3개월 동안은 인턴을 이제 실제 필드에 나가서 하고 마지막 주차에 저희 랩업과 평가와 졸업이 있죠. 그래서 반 했죠. 딱.
학교지만 굉장히 짧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단기 과정?
단기 과정 네. 그 정도?
네. 그래서 오늘은 커리어 전향을 하신 그런 이야기부터 그리고 학교 생활 이야기 뭐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서 디자인에 이제 시프트를 하시게 된 그것부터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광고회사를 하시다가 다니시다가 디자인 쪽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네.
얘기가 되게 길겠지만
네,
짧게
많이
드리자면
해주세요. 길게 해주셔도 돼요.
아, 네.
길면 길수록 좋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대학교에서 심리학이랑 경영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에서 광고 심리학 쪽을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 때 굉장히 그 광고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 박웅현 CD, 뭐 이재석 이렇게 광고 천재 박신영님 이런 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전을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광고 공모전을 하다가 이제 좀 우연히 좀 좋은 기회에 상을 타게 돼서 제1기획에서 인턴을 하게 되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1기획이라는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봤더니 영어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요거.
네. 근데 딱 그 해에 하필이면 이제 이노션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이제 광고 회사에 가면 디지털 쪽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쪽 직무가 떴더라고요. 딱 보통은 이제 채용을 되게 크게 하고 이제 나중에 세분화해서 나누는데 그 해에만 딱 세분화해서 채용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로 지원을 해가지고.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쪽을 만드는 팀의 사원 1이었죠.
그렇게 처음 광고에 네. 완전히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같은 팀이 좀 이제 실험적인 팀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업 전략부터 실제 신기술 리서치도 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주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안도 하고 그걸 팔아서 실제 만드는 과정까지를 한 팀 안에서 다 할 수 있었던 팀이에요.
네네.
그게 팀에 있는 분들이 UX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PD, 그리고 개발자, 게임 개발자, 3D 이런 거를 다 하시는 분들이 한 팀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A부터 Z까지를 다 하는 그런 좀 실험적인 팀이었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맨날 물어본 게 제 직무는 뭡니까? 했더니 넌 사원이야.
사원이야.
넌 다 해야 돼. 넌 막내잖니.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 다 껴서 막내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디자인하는 일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됐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트 디렉터가 하는 일과 겹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디자인 이러는 거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팀이 디지털 쪽에서도 특히 VR 쪽에 좀 집중을 했던 팀이라서
아 VR이요?
네. VR 콘텐츠를 주로 만들다 보니 거기는 정말 테크랑 뭐 아트, 디자인 이런 게 다 섞여있는 영역이고 저는 심리학 전공이다 보니까 보통 리서치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뭐 일손이 당연히 부족하다 보니 네. UX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VR에 UX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진짜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이게 UX 디자인인가? 이러면서 조금 갸웃갸웃 하다가 이제 팀이 해체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팀이 해체?
네. 이제 실험적인 팀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걸 굴리는 이유가 좀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팀을 해체하고 이제 저도 그때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기획, 뭐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이렇게 딱딱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진짜 잡캐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어느 것도 잘하는 게 없어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은 되게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원 정말 사원 1위더라고요. 다른 걸 할 수 없이. 그래서 나도 뭔가의 하나의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하이퍼아일랜드라는 학교를 알게 돼서 거기에다 문의를 하다 보니 이제 지원할 만하겠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지 않고 광고 회사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가게 돼서 가서도 사실 디자인을 할 줄 몰랐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원래 잘하고 좋아하고 했던 것들이
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가서 하다 보니 해왔던 거를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서 붙이기를 뭐 인터랙션 디자이너 혹은 UX 디자이너 아니면 서비스 디자이너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에는 기획자가 있다 보니 그런 일들을 기획자가 하지만 네. 해외에서는 기획자가 없고 그런 디자이너로도 이제 부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결국 디자이너라는 걸 좀 알게 됐었고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 되겠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길지만 어쨌든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가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입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궁금했던 게 왜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그 학교를 아셨는지 저희는 진재님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글을 기고를 하셨고 그런 글 통해서 이 학교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마 저 맞아요.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고요.
이 학교가 한 20년 전에 디지털을 어떻게 광고 업계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의문에서 마케터 둘이서 디지털 광고 학교를 만들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됐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광고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학교였죠. 근데
광고 쪽에서
네. 근데 디자인 업계 쪽에서는 사실 알려져 있는 학교는 아직 아니었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좀 안 알려져 있는 학교고 광고 쪽과 또 이게 디자인과의 묘한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광고 쪽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를 지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가보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광고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디자인 학교고 디자인 띵킹과 그런 좀 UX 이쪽에 더 포커스된 학교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광고에서 벗어나서 좀 더 디자인 쪽으로 많이 옮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좀 그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간 길을 좀 안 가고 싶어하는 좀 병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을 갔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4명, 5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이 학교를 알리거나 학교를 가지고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 요거로 투자 대비 효율을 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가성비가 높은 유학.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뭐 그때 제가 고려했던 학교들이 뭐 SVA나 뭐
알려진
네 뭐 VCU 그 VCU 벤 뭐야 어디냐. 네, VCU라는 이제 광고 쪽 학교, 그리고 마이애미 에드스쿨 이런 좀 광고 쪽 학교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거길 갔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좀 뻔한데 이 하이퍼 아일랜드라는 학교는 결과물이 뻔하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도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좀 선택지가 되게 많았고 좀 자유로웠고. 아직 아무도 안 간 길 같고 되게 이렇게 가시밭길 같아서 저기로 가면은 이 가는 과정 자체가 그 이걸 셀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하이퍼 아일랜드를 선택하게 된 거죠. 약간.
진지님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럼 준비한 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아, 일단은 북미 쪽은 스텝들이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학을 처음에 이제 하이퍼랜드 결정하지 않고 준비할 때 거기서 해야 되는 건 영어 시험 준비더라고요. 근데 하이퍼랜드는 그래서 영어 성적이 필요한가?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학교에 바로 컨택을 했어요.
네네. 물어봐야죠.
네.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영어 성적은 필요 없고 네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증명하면 돼. 라는 되게 애매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더니 스카이프 통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면접은 아니고 궁금한 거 물어봐라.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학교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 바로바로 Q&A 세션 하고.
좋은 학교다. 네.
좋대요.
워낙 그 외국 학생들이 지원율이 그러니까 아시아 쪽 학생들이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아시아 쪽 학생들이 이렇게
뚫고
오면은
뚫고 싶은가 보다. 네. 그렇죠.
되게 지금
커터. 네.
여기 카파 이 중국 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장악하겠어 약간 하이퍼아일랜드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재님 덕분에 학교도 홍보 진짜 많이 됐을걸요. 문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됐을
내년에
테니까
내년에 하이퍼아일랜드 갈래. 아, 언행일지 해야 되는데
우린 어떡해요.
아, 그냥 해본 소리기도 하고 뭐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럼 그렇게 스카이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서로 뭐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정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원 일자가 17년에 간다고 하고 16년 1월에 물어봤어요.
아 17년에 간다고 하고 16년 1월에?
네. 바로 새해 되자마자 새해 목표 탈출 이러면서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끝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1월부터 뭐 준비해야 되냐, 뭐가 필요하냐, 뭐 어떤 게 기준이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드냐, 너네는 보통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되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물어봤는데 걔네들이 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너랑 나랑 통화하니까 됐어.
우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고.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태스크가 어떻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돼.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우리 학교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중요한 학교는 아니야. 포트폴리오 보는 학교고 아니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스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네가 일을 했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지 대단한 걸 만들어서 하는 학교는 아니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말고 빨리 준비가 됐을 때 바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로 진행을 해줄 테니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6월, 7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 이제 면접 준비 하느라고 뭐 전화 영어 1:1
좀 하시고
그룹 스터디 좀 하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만든 다음에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도 그렇고 뭐 밖에도 그렇고 외국에서 일을 해봤거나 지원을 해본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다 받아서 다 정리해서 9월에 딱 던지고 10월에 바로 면접 보고 10월 면접 보고 한 2주 있다 바로 발표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끝내버리고 회사에 이제 그만둔다고.
되게 일사천리로.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한 게 뭐 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되고
네.
그러니까 영어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 스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뭘 중요하게 본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개인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럼 뭐 SOP 같은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아니요. 면접을 그냥 봐요.
그냥 면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그러니까 면접을 1차 그래요? 면접을 보고 예. 그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주고 그걸 1시간 동안 풀어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디지털과 이런 걸 어떻게 믹스하려는 그런 뭐랄까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는 또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되게 정말 이상적인 학교의 면접인 것 같아요. 이 학교에 오려는 사람이 네.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싶어하는지 그 의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러네요.
근데 좋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면접 질문도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뭐 너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 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소해? 그거를 남들한테 줘? 아니면 말아? 이런 좀 어떻게 제 개인이 그러고 너는 로또가 되면 뭘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이 면접 보통 학교 면접 질문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아닌데
회사 같다. 신기하네요. 오히려 회사 네. 같다. 정말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있는 학교 사람들과 융합될 수 있는지 약간 기본 인성을 볼 수 있는 질문들 아니에요? 그죠?
네. 약간 네, 그래서 개인 캐릭터를 본다는 게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이상한 사람은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나쁘게 독특한 이상한 사람.
아, 그건 뭐
악영향을 줄 사람은 피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준비 끝나는 시간이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준비는 한 달 반 정도 준비했고 그리고 면접 보고 그 과정은 한 3주?
3주?
지원부터 최종 발표까지 3주.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원하면 빨리 지원할수록 과정이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이 다음에 그룹 태스크가 있어서 예. 애들 5명이서 영상통화하면서 그룹 과제를 해야 돼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넘어갔어요?
네, 넘어간 거예요.
되게 그냥. 신기한데요, 여기.
좋다.
그래서 원래는 그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 친구들은 그 어드미션 데이라고 해서 그 지원해서 1차 통과한 애들을 다 모아놓고 그룹 테스크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애들을 뽑더라고요.
진짜 채용 절차랑 비슷해.
그러게요. 근데 약간 좀 더 말랑말랑하고
그쵸.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반영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실무로 했던 두 분이 이제 학교를 차려서 그런가? 좀 그런 게 녹여 있는 것 같아요.
저 학교 자체가 직업 학교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전문대학이라는 이름이지만, 네, 한국에서의 전문대학은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지만 네네네. 여기는 정말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 아, 철학이
예.
그대로 말하지.
네.
네.
네. 걔네가 말하는 철학이 그 real world ready 해가지고 진짜 실무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교수도 없고 학점도 없고 평가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오는 이제 강사진들이 다 실무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뭐 북유럽 쪽 회사들, 뭐 스포티파이 아니면 뭐 모장이라고 마인크래프트 만든 회사 아니면 뭐 볼보 아니면은 그쪽 스타트업들이 많이 와서 걔네가 저희 클라이언트가 돼서 저희는 이제 에이전시 롤로 일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가이드를 안 줘요. 니네가 알아서 해. 왜냐면은 실제 나가면은 그 셋업을 다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실무에 맞게 애들을 다 준비를 시켜서 내보낸다가 이 학교의 그 가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프로세스 자체도 되게 기존 학교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하이퍼 아일랜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이미 얘기를 한 셈이 되었는데요. 약간 궁금한 것들이 그러면
네,
지금 이 학교가 우리가 흔히 대학원 지원할 때 생각하는 석사 과정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직업학교라고 하셨는데 졸업하고 나면 그런 석사 학위가 나와요?
이게 학교가
네.
직업학교가 이제 공식 저건데 스웨덴에 있는 하이퍼 아일랜드는 직업학교에 속해서 북유럽 친구들한테는 학위가 나가요. 근데 나머지 이제 외국, 국제 학생들한테는 그냥
수료증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싱가포르랑 영국에도 있는데 거기는 석사 과정이에요.
아, 되게 다르군요. 네. 지역마다.
이게 교육부랑 다 그쪽 교육부들이랑 다
그런 연결이
네, 연결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구나.
거기서는 이제 졸업하면 석사 학위가 나오는 거고.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대학교랑 이제 협업해서 이 코스를 만들었고 스웨덴은 직업학교라는 타이틀로 나와서 이제 저게 없는 거죠.
그럼 본인이 그렇지. 처음에 그렇지. 선택하실 때 그 학위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가신 거죠.
다른 지역의 하이퍼 아일랜드가 아니라 스웨덴에 있는 곳을 가신 거죠.
네.
그 학위라는 게 보통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은데 네. 본인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나 봐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안전대는데 어떻게 수료증이라도 받아야겠다.
근데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와 네,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박사해서 교수님이 되고 싶으면 석사 학위가 너무 필요하죠.
그쵸.
근데 이쪽 디자인 쪽이든 광고 쪽이든은 석사 학위가 그 사람의 실력을 대변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아, 네.
그러니까 석사 학위 땄어. 그래서 뭐 라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저희 회사에서도 석사 학위를 딴 사람과 안 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이렇게 실무와 부딪히고 실제 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딜까 했을 때 영국은 비자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뭐 택도 없고 근데 스웨덴은 찾아보니까 UX 디자이너나 그런 개발 쪽에 포커스된 쪽은 비자가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죠. 좀 일을 해보고 싶으니까.
확실히 일반적인 석사 과정을 선택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석사 과정은 논문을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다
연구.
보니까 네, 사실 실무랑 부딪히는 쪽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더 여기는 정말 지금 반년 지났지만 벌써 3개 클라이언트랑 3개 프로젝트를 했고 그게 지금 다 적용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하이퍼 아일랜드에서의 그런 교육 경험? 어떤 식으로 뭐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시간들이 지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식으로 막 처음에 면접도 사실 약간 색다른 방식이었고 한데 그럼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정말 실무 중심인 것 같아요. 그게 딱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 일단은 고정된 수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 학교라고 했을 때 뭔가 툴을 가르쳐주거나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툴도 안 가르쳐줘요. 여기서 주는 거는 이제 어도비 계정 1년짜리 인비전 계정 1년짜리 그리고 린다닷컴이라고
툴만 제공해주네요.
네. 온라인 교육 그거 코스, 1년 수강권 네. 이걸 딱 주고 배우고 싶은 애들은 알아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제공하는 거는 팀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퍼실리테이션 어떻게 하는지 워크샵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이퍼 아일랜드 학생이 가져야 할 그런 도전적인 의식들 네, 그런 거를 이제 첫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예를 들면은 그쪽의 논리는 이런 거죠. 기술은 미친 듯이 변한다. 오늘이랑 내일이 다르다. 그러면 기술이 그렇게 미친 듯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인간이다. 인간은 어차피 진화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을 봐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고 그렇고 인간의 행동을 봐야 되고 좀 더 인간에 포커스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어차피 그러면 기술은 그걸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이들이 처음에 가르쳐주는 논리예요.
너무 멋지네요.
한 달 동안.
너무 멋있다. 네.
소름 돋았어.
진재님 네. 열심히 배워갖고 한국에 하이퍼아일랜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학교랑 학교 쪽에 지금 제가 거의 홍보대사처럼 아시아 홍보대사 가서 팔려고요 이거.
우리나라에 아직 수입이 안 된 거야. 근데 네. 이제 글을 많이 브런치에 올려주셔서 저도 읽어봤는데 네. 색다랐던 부분이 이제 그 학교의 하루 일과가 시작할 때 전교생이 이렇게 모여서 동그랗게 서서 오늘 뭘 할 거고 뭐 이런 거를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스크럼처럼 네. 그죠? 네.
그 체크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체크인.
건데
네네.
그 체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회의를 해요. 근데 내가 오늘 무슨 기분인지 알아야지. 예를 들면 저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아이디어 막 했어. 근데 저쪽에서
되게 시큰둥해.
네,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는데 그거는 얘가 진짜 이 아이디어가 별로여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얘가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좋은데
오해가 생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체크인을 통해서 하는 게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오늘 일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프랑스 애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 애들은 나 오늘 잠 못 잤어. 오늘 힘들어. 피곤해.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다. 그러면은
스테이터스의 확인을 그렇게 하는군요.
근데 이게 실무 일할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거 풀려고 막 머리 싸매는데 저쪽에서 아무 생각 없고 이거 문제로도 생각 안 하고 있고 이러면은 오해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오해의 로스를 좀 줄이고자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나 그리고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왜냐면은 막 걔 막 바빠 죽겠는데 진짜 와가지고 막 야 커피 먹으러 가자 이럴 수가 없잖아. 얘 나 오늘 여기 집중할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거 일 중에서 일과 중에 네 그런 좀 불편함들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좀 해소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게 그 다 같이 이제 같은 상황과 같은 이해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체크인 과정.
진짜 좋다.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통 시작할 때 체크인을 다 해요.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솔직히 매일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랑 똑같아.
어제처럼 잠을 못 잤어. 그게 약간 의식 같아요.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종교 맨날 약간 농담처럼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의식이어서 매일 매일 하다 보면 그 쌓이는 것들이 의미가 생기는.
네.
멋지네요.
네 그런 거여서 항상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자가 이제 저희의 그. 그런 거죠. 의식.
되게 좋다.
네. 살짝 다시 이제 크게 돌아와서 맨 처음에 쪽에서 뭐 알려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인비전 어도비
툴을 줬죠?
주고 나서 네.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이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돌려요. 네. 그래서 하이퍼핸드 웨이라고 해서 그런 하이퍼핸드 방식을 배우고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바로 클라이언트랑 팀을 쪼개고 바로 클라이언트를 하나씩 붙여줘요.
아, 클라이언트는 진짜죠?
네. 그냥 그 와우. 학교에서 연계된. 클라이언트를 모아서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공고를 해요. 클라이언트 모은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브리프를 보내요. 그럼 그중에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그 팀들이랑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학원들이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쵸. HCI도. 근데 학교 측에서도 그게 좋은 게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를 받으면은 그 비용을 이제 연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회사로부터. 네. 그러니까 학교에도 이득이고 학생한테도 이득이고 회사한테도 이득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래서 전권을 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많이 잡아와요.
비싸지 않는 대신에 더 학생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제로.
그리고 실제 쓸 의지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불러와서 이제 첫 번째가 브랜딩 모듈이었는데 이제 브랜딩 모듈에서 저는 저희 팀은 클라이언트를 받았던 게 스톡홀름 신학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희에게 전권을 줬어요. 알아서. 리브랜딩을 해달라. 알아서.
그 다 적용할 거고.
네. 네. 그래서 뭐 학교 밖에 웹사이트 뭐 거기 브랜딩, 브랜드 컬러, 뭐 학교 이름 이런 걸 다 제안해 달라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협의가 다 돼서 오케이가 되면은 자기들 다 적용하겠다고. 네,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로고랑 뭐 웹사이트랑 다 뒤집어 엎은 스타트업도 있고 뭐 찬찬히 적용하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실무가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거기다가 이제 온 친구들도 다 경력이 많거든요. 경력 기본 2년에서 3년 이상인 친구들이 많아서
이미 학교에 오신 분들이 이미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작업물 자체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나오고 그런 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미는 거죠. 그렇게.
이상적인 그림이 약간 그런 그림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듈들이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네 가지 모듈로 되어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랜딩 모듈, 그다음에 UX 모듈,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모듈, 그리고 비즈니스 모듈 해가지고 총 4개 모듈로 4개 클라이언트랑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턴을 무조건 하게 해야 돼요. 이게 실무와 이제 뭐 직업학교다 보니까 실제 일을 얻는 게 이 학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턴을 통해서 실제에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배워서 그거를 발표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이제 전체 과정이에요.
되게 짜임새가 있다. 지금 프로그램이랑 모듈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공 큰 그렇죠. 전공이 되는 거고 네. 모듈이 그 안에 이제 커리큘럼 작은 코스들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제 학교가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 이론을 주고 외우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걸 시험을 봐서 애들의 지식 수준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스웨덴 쪽이나 아니면 뭐 유럽 쪽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애들을 부딪혀보게 하고 거기서 배우는 거를 더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experience ba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이제 엄청난 트렌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이 학교가 그 시발점에 있던 학교예요. 이제 여기랑 덴마크의 카우스파일럿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카우스파일럿.
네. 거기랑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학교였고 카우스파일럿은 조금 더 디자인 쪽이라기보다 매니지먼트 쪽에 포커스돼 있던 학교인데 그거에서 디자인으로 조금 더 가져온 게 하이퍼엔드여서 이제 그렇게 그럼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서 실무를 직접 해보게 하자 직접 굴리자 그리고 그럼 그 실무에 대한 의견은 누가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자들로 구성이 된 그래서 학교랑 정부랑 그 중간에 위원회가 있어서 얘네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학교의 지금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무에 맞닿아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교육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 커뮤니티가 보통 구성이 된 사람들이 막 20년, 30년 정도 된 다 디자인 쪽에서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이제 실무의 네. 그 장뼈가 굵은 사람들 네. 이제 와서 이제 하게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실제로 되게 살아있어요. 매년 다르고 매 학기 다르고 매 순간순간이 계속 변해요. 일정도 계속 변하고 그게 얘네들이 이제 실무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실무에 더 이상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학교 측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거를 바꾸기 위한 실무적인 의견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알려주고 그래서 그 거기서 모은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요. 강의나 뭐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걸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그 experience based learning이라는 게 진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쳤을 때는 제 프로그램이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2018년 1월부터 디자인 리드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더 이상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라는 이름이 그 프로그램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생겼거든요.
아.
그게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는 옛날에 이제 아트 디렉터들이 디지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이제 여기에 오면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가 될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 프로그램이라고 그동안 불렀던 건데 이제는 아트 디렉터 중에 디지털 아닌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당연한 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름 바꾸자라는 의견이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뭐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모듈로 하자 뭐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하자 다른 거로 하자 하다가 이제 디자인 리드라는 이름으로 결정이 된 거죠.
다 모든 걸 아우를 수 있게 그냥 디자인 리드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경력 있는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툴을 가르쳐주거나 이렇게 실제 만드는 거에 대한 일일이 디렉션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매니지먼트에 연결이 된 그런 교육들을 해주고 그런 뭐 퍼실리테이션이든 워크숍이든 이런 게 저희 코스는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애들이 여기를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디자인에서 어떤 리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그러니까 아트 디렉터도 마찬가지의 롤이었잖아요. 그동안은 디자이너 위에 보통 아트 디렉터가 해외는 있는 한국도 그렇지만 있지만 있는데 거기 이제 더 이상 아트 디렉터가 리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리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변하고 그래서 experience based learning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하게 하는 형식인 거죠.
이게 지금 엄청 인상적인 부분이 교육 쪽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교육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그 속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갭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산업이 바뀌는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이 같이 바뀌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 계신 거라서
네네.
되게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잠시 작은 얘기인데 본인이 하고 계신 프로그램 말고 방금 다른 프로그램도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프로그램이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공? 네네. 그게 되게 많은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은 제가 개수는 안 세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풀타임, 파트타임, 네. 그리고 단기 코스 해서 세 가지 종류가 보통 있고요. 그 풀타임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하는 거고 스웨덴에서는 그 말씀드렸던 직업학교에서 네. 그 직업학교 학위가 나오는 거고 해외에서 하면은 석사 과정이고 파트타임은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주말이나 잠깐 하는 그런 MBA 같은 프로그램이고 단기 과정은 3일짜리 워크샵 정도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풀타임 과정에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제가 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모션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스트래티지스트,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그 정도.
그리고 뭐 디지털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 디지털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보통 인터랙티브 아트 디렉터,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모션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스트래티지스트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네 가지가.
네. 그리고 하이퍼랜드가 유명한 건 모션 그래픽 쪽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학교 기밀 너무 많이 알았어.
제가 퍼트려 달래요, 이런 거.
아, 정말.
홍보해 달래요. 네,
PR 담당자랑 맨날
얘기하면. 자학금 좀 달라고 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스콜라십 장학금 이런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얼마죠? 등록금이?
그런 얼마예요? 궁금해. 비쌀 것 같아요. 네,
북유럽 애들은 공짜예요. 북유럽에 영주권이 있든 뭐든 다 걔네들은 공짜예요.
맞아. 북유럽은 네. 그렇더라고요. 그냥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사진 전공했어. 근데 네. 딴 것도 배우고 싶으면 또 가도 되더라고요. 나라에서 계속 교육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걔네들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률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애들이 와요.
네네네.
그리고 우와. 해외는 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15만 2천 크로나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코스가.
11개월. 네, 11개월짜리 코스니까 연 1년당 보통 한 1,700, 1,8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이나 이제 미국 치면 미국이랑 비교하면 엄청
싼 거죠.
영국 대학원 정도 수준이죠.
네. 근데 또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북유럽이.
생활비가 비싸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네네. 갔는데 집값은 일단 비싸요. 집이 없거든요, 별로. 스톡홀름이 그 집 구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도시여서. 근데 생활비 자체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할 게 없어요. 술을 마실 때도 없고 커피를 마실 때도 없고
집에서 다 하게 되니까.
네. 제가 프렌치 프레스를 배우고 마트에서 술을 사다 놓고 그래서 좀 돈 쓸 데가 좀 없고 외식할 곳도 별로 없고 외식이 맛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생활비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되면은 이제 메세나라고 해서 네. 학생 할인이 다 돼요.
우와.
그래서 뭐
교통비,
네 교통비, 뭐 비행기,
비행기도요?
비행기 이제 막 그런 유럽 갔다 오는 그런 조그만 비행기들이 그런 건 다 할인되고.
우와.
네, 뭐 옷 사는 것도 할인되고, 백화점도 할인되고, 통신비도 할인되고, 이런 그런 좀 이제 장점들이
학생 할인이
있죠.
많네요. 네.
학생 할인이 그렇게
좋다.
근데 그 정도면 장학금은 없는 건가요? 그런
장학금은 해외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대학교가 아니니까 여기는
그렇네요.
네,
그 진재님은 디자인을 전공하시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디자인을 바꾸신 케이스고, 근데 그러면 비전공자로서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디자인에 대한 모습과 현재 지금 디자인을 공부하는 시점에서의 약간 차이 아니면 더 뭐 나은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간략히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되게 넓다라는 게 좀 와서 느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딱 머릿속에 드는 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잘해야 되고
비주얼만
네 비주얼 디자인만 디자인이라고 생각했고
네.
제가 그동안 공모전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PPT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PPT를 거의 그리는 수준으로 나중에 이제 해서 그쪽 알바도 하고 했는데 이걸 디자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수적인 거지. 디자인은 다른 거지. 디자인은 아트웍이고 뭐 그런 예술적인 무언가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UX 디자인 스터디를 좀 했는데 그때도 이게 왜 디자인이야? 아.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하는 거잖아. 이거 리서치잖아, 그냥. 아. 이거 그냥 전략자는 거잖아. 이게 기획하는 거잖아. 이게 왜 디자인이야? 라고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네. 거기에 가서 보니 아, 이 모든 프로세스가 사실 디자인이구나. 그러니까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제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네네네.
디자인 띵킹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만들까부터 네. 시작해서 리서치하고 거기서 컨셉을 도출을 하고 다시 줄여서 최종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딜리버하는 것까지가 전체적인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디자인 띵킹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방금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금 저는 하나씩
아,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그 말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제가 좀 이해력이 딸려서 경험하지 않으면 좀 못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험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계속 얻고 있는 과정이시네요. 지금.
네, 네, 네.
오늘도 하나 배우시고 깨달으셨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할 때 되게 재밌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고 그냥 글로 봤던 것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 왜 이렇게 바꿨구나. 구글이 왜 이렇게 포지션 이름 바꿨구나. 네이버가 왜 이렇게 다 바꿨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고 아 이렇게 하는 거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손끝에서 뭔가 나온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항상. 그 좀 광고에서 하는 관리직에 가깝잖아요. 아, 가까워요.
네. 그냥 매니징 하는 게 많죠.
그렇죠. 네. 주로 만드는 일은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뭐 네. 영상 찍는 업체나 아니면 개발사 주어서 앱 만들거나 한데 이거는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바꾸기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종합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
대만족.
그러니까
내가
대만족.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면 안 됐겠지만
아, 네. 네.
외국에서 하니까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쵸.
남들은 비교 안 해도 되고 얘가 비주얼 디자인 잘하면 저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얘랑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할지만 고민하면 되니까 그런 게 좀 한국에서 공부를 했다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계속 교육 을 다시 생각해보고 막 그렇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저희도 그런 교육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네.
이제 진지님의 이런 경험을 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런 창의력이 더 발달할 수 있는 건데 약간 교육 때문에 거기서 지쳐버려가지고 안 한다든지 싫어졌다든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장 하이퍼아일랜드 제 동기 중에서도 카피라이터를 하는 디자인 석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계속 자기 디자인 싫대요. 너무 하기 싫대요. 그래서 저번에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 이제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왠지 디자인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디자인한 거 봐봐.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천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과 비교를 하면 자기 게 이제 너무 못나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서 카피라이터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도피를 하는 친구였더라고요.
아,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 디자인 제일 잘해 여기서. 내가 잘한다는 얘기 진짜 안 하는데 너무 잘한다. 이거를 살리는 걸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는 직업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다.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카피라이팅도 친구 잘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섞을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좀 더 멘붕을 하긴 했는데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디자인 스쿨에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디자인 학교로 갔다라면 디자인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디자인 못해.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는 분위기 그런 게 되게 강하게 있기도 하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교육 환경이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약간 등수 매기는 그런 네. 게 달리기면 확실히 누가 빨라, 뭐 누가 느려 이게 나오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말 주관적인 거고 평가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너무 그거를 등수 매기듯이 하는 그런 걸 겪으면서 네. 나는 이거 못하는구나 그거를 대학교 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하기 싫어졌어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편집 디자인 쪽이 처음 했었는데 아, 나는 이거 잘한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난 못하는구나. 내가 한 편집은 잘한 편집이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네.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좀 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진로를 저도 피했죠. 바꿨죠.
아,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확실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쪽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경험에 빗댈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냥 자기 에고를 세게 해서 밀어붙이시라고 응원을.
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거니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
네,
알아봐야겠죠. 이 질문은 드리긴 잘한 것 같네요. 저
좋은 얘기가 네. 많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진진님 그럼 이제 11개월 끝나는 졸업이 언제세요?
졸업은 6월 15일에 합니다.
그러면은 졸업하시고의 계획? 뭐 이 학교들은 보통 졸업하고 나면 다 이제 일하러 돌아가나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전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였고 그게 지금 디자인이었고 그래서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가 계획이고 인턴을 제가 좀 서둘러서 일찍 구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턴을 1년 인턴을 오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단 더 일을 하는 게 지금의 계획이죠.
인턴은 그럼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학교랑 뭐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학교에서는 도와주는 게 전혀 없고요.
그렇죠. 틀만 주죠.
네, 그냥 정말 진짜 그동안 어떤 애들이 어디서 일했어 요 정도의 리스트와 그리고 학교 그 홈페이지에 잡보드가 있어요.
네네.
회사들이 와서 거기에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만 올려줘요. 그 외에 학교에서의 도움은 전혀 없고
그러면은 그냥 네. 학교 다니면서 수시로 뭐 인턴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찾아보는 곳 어플라이 해보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똑같네요.
네, 똑같고 그리고 이제 대신 네트워킹이 세요. 그래가지고 학교 이름을 들고 어디를 가면은 일단은 첫 단계가 해결이 돼요. 보통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좋은 대학교 나오면은 1차 관심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네. 하이퍼핸들 나왔구나. 이 친구는 이런 걸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네요.
네. 바로 면접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한 두세 개 정도 봤었고.
그러면은 네. 지금 인턴은 언제부터 하신 계획인 거예요? 이번 연도?
인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듈이 3월 2일에 끝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인턴 시작이에요.
와우.
그래서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6월 15일 전주니까 한 6월 첫째 주까지 인턴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가 또 그때 끝나서 회사에서 이제 비자도 오퍼를 해준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잘 됐다.
네, 이게 이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생각보다.
잘 풀린 것 같아요 또.
네, 잘 근데 그 회사가 제가 저희 브랜딩 모듈의 멘토였던 사람의 회사예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매니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턴 면접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전혀 모르니까 이 업계와 이 스웨덴이란 시장과 앞으로의 전망과 뭐 그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가서 이제 물어봐야지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왔어. 그래서 막 커피 타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친구가 이분이 약간
눈빛이 변했던
마음이 들었나 봐요. 너 우리 회사에 잘 맞는 것 같아. 너 인턴십 구하지 않아? 그래서 구하지. 그랬더니 너 우리 회사에서 인턴 해볼래? 이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게 근데 우리는 좋은데 너는 좋아? 라면서 물어보면서 너는 뭘 원해?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라면서 한 20분 30분 설명을 해주고
서로 핏이 맞나 확인해보고
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또 이제 다 물어봐서 뭐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뭐 직업을 구하고 싶은 거면 그냥 직업을 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은 너가 이 인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못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걸 다 챙겨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게 눈치 보냐고 나 사실 취업 비자 해갖고 더 머물고 싶은데 네. 딱 인턴만 하고 안 쓸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네. 협의해서 서로 감정 상할 일 없게.
그렇죠.
깔끔하네요. 깔끔하네.
비자 문제를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네. 바로
비자 우리 회사에서 내줄게. 뭐 이렇게 넘어가고 제가
아 그래.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웃기게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제가 무슨 디자인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떤 걸 하고 싶어? 어떤 걸 하고 싶어를 다 찍은 다음에 그럼 너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을 너는 하게 될 거고 멘토를 바로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바로 멘토를 불러서 멘토랑 미팅을 잡고 그 멘토랑 또 따로 인터뷰를 하고
네.
근데 그것도 또 이 과정이랑 똑같았어요.
똑같이.
그냥 너를 설명을 좀 해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우리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나는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우리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의 그거였는데 그 멘토라는 분도 피올드라는 UX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를 하던 사람이에요. 16년 차 UX 인터랙션 뭐 그 플래시에서 시작해서 막 그 분이신데
내공이 장난 아니겠다.
네. 이렇게 너무 솔직하고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저도 너무 좋고 그 사람도 너무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이제 지금은 HR팀이랑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다시 물어보고 HR팀이 너무 답변이 늦어가지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으니까
아니.
그냥 매니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 당연히 하는 거지. HR 답장 안 왔어?
걔는 일 하는데.
내가 그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주고.
네,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네.
궁금한 게 이제 진재님이 인터랙티브 그러면은 거기서 뭐 정말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라든지
네.
그런 거 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실무 이제 정말 만드는 사람으로.
네.
그렇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진재님이 그거를 했던 경험이 학교에 들어간 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아, 내가 이 회사에서 바로 날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걸 잘 만들 자신이 없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써줬으면 좋겠고
그쵸.
그 긴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잘하는 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솔직하게 나 이거 잘 못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되나?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게 스웨덴
어때요?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스웨덴은 자기가 못하는 거를 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거기 항상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네. 그 미국은 약간 그
다 잘해. 나
뻥을 쳐줘야 돼. 뻥을
맞아,
쳐줘야
맞아.
이게 연락도 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그 인턴 면접을 보면서 했던 게 나는 비주얼 디자인 못해. 난 이거 할 수 없어. 뭐 아, 남들처럼 뭐 아주 남들처럼 이런다. 그냥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비주얼 디자인은 못해. 난 이쪽 전공도 아니고. 근데 나는 이쪽은 해봤고 이쪽이 재밌어. 근데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나 당연히 못하지. 그랬더니 상관없다.
배워서 하면 되는데. 네,
이제부터 배우면 되는데 인턴이 뭘 잘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저도 이제 인턴 세 번 하고
되게 새로운
회사
경험이다.
면접도 두 번 보고 진짜. 회사도 다니고 인턴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구나. 물어봐 주는구나가 되게 달라서
진짜 다르다.
네.
많이 다르네.
인상적이었어요.
또 되게 신비롭네요. 그럼 이제 인턴 하시고 거기서 이제 취업 비자까지 잘 되어 가지고 어쨌든 일도 계속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일 계속 해보시고
네.
뭐 그 일이 맞으면 또 언제까지 할지는 또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말씀드렸듯이 저게 또 재밌어 보이면 또 저쪽으로 뛰어가는 성격이라.
이거 사람들 다 밟은 길이네 이러면 밟기 싫어지고.
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러면은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바탕으로 이 디자인 쪽 필드에서는 뭘 해보고 싶은지 하고 싶은 거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이제 광고회사에서 했던 게 브랜드 경험을 만드는 브랜드 콘텐츠 브랜드의 경험을 어떻게 녹여내서 콘텐츠를 만드는지에 대한 거를 원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계속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사실 저는 이제 음악 자체는 그냥 집에서 이어폰으로 들을 때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 분위기와 그 밖에 폭죽, 뭐 옆에 뭐 자일로 밴드라고 막 불 반짝거리는 거, 그다음에 그 노래에 맞춰서 폭죽 터지고 뭐 공 굴리고 그 모든 경험 같은 게 하나가 돼서 그 공연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경험이 전 세계가 다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아, 콜드플레이가 갖고 있는 그거구나. 네네. 경험.
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만들고 싶다가 그때 공연을 보자마자 딱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걸 해야겠다.
음악과 연결된?
그런 건 아니, 그런 거는 반드시 아니어도 되는데
아,
그렇게 사람의 그 감정을
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 뭐 예를 들면은 아,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렵네. 네, 그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긍정적이고 즐겁고 엔터테이닝했으면 좋겠는 게 아. 이제 지금 생각이죠.
뭐
앱을 다운을 받을 때도 지금 애플 앱스토어 인터페이스가 엄청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피드백도 나오고
네.
뭔가 펑 터지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 때 좀 즐겁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만들고 싶은 거죠. 조그맣게로 보면.
어디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모든 곳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경험을
네.
재밌게 잘 네. 만들어보고
네네.
싶었다.
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 같네요.
이제 좀 그쪽을 알아가시는 단계니까 그렇죠?
네.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학교 얘기도 많이 했고 좀 저희가 이제 진재님 섭외하기 전에 진재님을 알게 된 게 진재님께서 올리신 글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글을 처음에 브런치에 올려주셨던가요?
어떤 글을 말씀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이 하이퍼 아일랜드 디자인 하시게 된
아, 네. 그렇죠. 브런치에 연재를 했고요. 원래는 제 네이버 블로그를
아, 블로그도 네. 오래 하셨었어요?
4년 정도 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주로 올리던 곳이었는데
아, 네.
이제 읽는 독자들이 독자층이
넓히시려고
네 그러고 거기는 약간 그 스팸이 좀 많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적은 독자여도 내 글을 좀 정성 들여서 읽어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브런치로 이제 천천히 지금 옮기는 중이죠.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글도 많이 쓰시고 글이 진짜 요즘에는 나를 알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게 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재님도 블로그도 오래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글 그냥 원래 쓰는 거 좋아하셨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아,
수
네.
있나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쌓였을 때 이걸 푸는 방법이 좀 저는 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네.
어릴 때는 이제 막 노래 가사도 써보고 좀 이 감정이 좀 되게 다양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회사 다니고 뭐 이런 공모전 준비하고 이런 때는 막 쌓이는 지식들을 얻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제 걸로 끝나지만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남들이 보면서 그 다음 고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좀 쓰게 되고 쓰면서 저도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보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고 해서 이제 글을 좀 쓰게 됐고 이제 브런치에 연재를 하면서 조금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책으로 내고 싶다 였는데 네 책을 그래서 지금 잡지에 기고를 하고 있죠. 디자인 매거진 CA에서 하이퍼 아일랜드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고를 하고 있고 책은 10월에 나옵니다.
책으로 나와요? 그 모아서?
네네, 네.
아,
오,
저희
멋지다.
꼭 살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전부 판매 목표입니다.
진재님한테 많이 돌아가나요?
그거는 네. 안 돌아가는데?
추후에요. 추후 협의.
많이 팔면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글로 이제 확실히 근데 블로그만 하셨을 때보다 브런치 독자를 얻고 나서
네.
더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게 체감이 되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오히려 블로그에 문의가 더 많이 오고요. 그리고
아,
이게 블로그에는 공모전 자료가 같이 있거든요.
아.
광고 자료가 되게 많고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네, 광고하는 대학생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공모전 도와달라는 연락도 많이 오고 이제 이노션을 다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광고회사 취업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브런치 쪽에서는 연락이 그러니까 문의가 오는 거는 자기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공부.
네, 공부에 대한 고민, 뭐 하이퍼 아일랜드에 대한 문의 이런 쪽이 이제 브런치 쪽에서 많이 오고 블로그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광고 쪽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 CA에 올라오는 글이랑 브런치 글이랑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아, 네.
좀 더 CA에 올라가는 글은 프로젝트에 대한 좀 그 프로세스랑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고 브런치는 이제 좀 좀 더 이 일하는 문화,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 네, 워크샵 방법, 뭐 그런 좀 실용적인 툴들 위주로 좀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죠.
저는 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아,
저도 기본 대는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차이가 네. 있네요. 들어보니까.
네네, 그거를 같이 할 수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출판사 사장님과. 뭐 얘기했던 건 이쪽에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저는 아 그럼 이쪽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나게 하자. 라는 식으로
아, 이게 뭐 광고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하이파이랜드 얘기를 했었고 준재님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브런치에 있는 것들 말고도 더 다른 더 자세한 것들이나 다른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런 게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정확히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네,
것 같아요.
뭐 프로젝트 디테일들 네.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글로 쓰려고도 애쓰고 있고요.
진짜 근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인데.
맞아. 네,
좋겠어요.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학교 다닐 때 일과가 네. 좀 어때요? 궁금해요. 학교 생활도 바쁠 것 같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는 또 인터넷 강의로 막 툴도 배우실 것 같고 네. 그런데 또 글도 쓰시고 네. 이 하루 어떻게 쪼개서 쓰세요?
스웨덴이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그게 강점이네. 친구 없대.
그리고 뭐랄까 한 2시 반, 3시 반 되면 해져버리니까
너무 빨리 지네요.
나가서 뭘 할 수도 없어요. 뭐 운동도 못하고 춥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한 5시, 6시에 끝나면 집 와서 저녁 해먹고 8시, 7시 되는데 그때 조금 쉬어요. 한 조금 잠도 자고 그러다 보면 9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하거든요, 뭐를. 아. 그리고 잠을 줄여서 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한 2, 3시간 정도 하루에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글 쓰는 속도도 느리는 거지만 근데 그 이상 하기는 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서 이제 좀 그 스웨덴 생활이 좀 적응을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더 일과 그 디자인이라는 데 조금 더 들어가자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을 더 써보면서 하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취미가 별로 없어서 축구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글 쓰는 게 취미죠 뭐.
네, 그러고 이제 가끔 기타 치고 뭐 이런 거라서 이제 좀 실용적인 취미들이죠.
저는 제가 유학생을 하면 외로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막 나쁘게 빠지진 않으신가 봐요. 제가 되게 자기 걸 정돈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빠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일단 학교 친구들이 되게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약간 클리닉처럼 얘기도 많이 하고 주말에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비타민 D를 드세요.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먹고 나선 사실 그런 일이 좀 없었어요.
이 진짜로 중요한 거군요.
햇빛이 일조량이 진짜 없어요. 그냥 하루에 햇빛 쐬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기본 그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들에 대한 얘기도 진짜 소소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스웨덴 애들은 영양제를 이만큼씩 챙겨 먹더라고요. 보통 그냥 어린 친구들도 안 그러면은 그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네. 몸에서 필요한 물질이 얻어질 네. 데가 없으니까 먹어야지.
진짜 그런 요인들.
또 이제 진재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차원에서 진재님 뭐 앞으로 계획은 인턴 하시는 게 일단 알려졌고 근데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진재님을 알려야 되고 디자이너 이진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런 약간 어떻게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생각 있으신지에서요.
제가 경계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글에 쓴 사람만큼 하자. 글 쓴 사람이랑 그 실제 사람이랑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게 제 되게. 목표이자 늘 경계하는 바하고 여기에 녹음을 하러 왔을 때도 이거 왜 했지 했던 거는 네. 내가 또 뭔가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지르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냥 디자이너로서 목표야 당연히 잘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인생의 목표로는 언행일지 말한 만큼 하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면 좋겠고 더 같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같이 일할 때 제가 들어가 있는 팀이 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치와 경험치를 가지고. 라는 아주 인생 걸로.
정말 되게 공고해 보이는 말이고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진재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는
네, 정말
파트인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디자인 네.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진재님 이제 요즘에 가장 꽂혀 있는 것 네.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여러 개도 되고.
네. 뭐 당연히 하나야 인터랙션 디자인.
잘하는 것.
네.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 인터랙션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실력을 갖추는 거가 지금은 제일 꽂혀있는 거인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하나는 영상이랑 사진을 찍을 때 색이 어떻게 표현돼야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왔던 것 같은데 계속 스웨덴에 있으면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더 잘 표현을 할까? 어떤 색이 맞는 색인가? 좀 맞는이란 단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 하고 싶은데 더 잘 이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단지 내가 좋다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으니까 남들도 더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지금은 꽂혀있는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높은 수준의 디자인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씩 파이들을 맞춰나가는 그런 것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막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 쪽에 그런 디자이너분들 많이 모셨는데 이제 될 겁니다라고 지르신 분이에요. 어떤 일치 하셔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약간 공개적으로 공표한 셈이라서
아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미 한번 그래서 한번 또 지른 게 있어서 프로토타이퍼가 되겠다 이런 게 지른 게 한번 있고
아 맞아 그래 지르셨어 네.
잡캐 네. 얘기할 때 네.
여러 가지를 질렀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아무튼 올해 열심히 달리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네. 언행일치 하시기를
이렇게 네. 2018년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본인의 결심을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고 네. 우리와 함께 약간 첫 게스트로서도 되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하겠다에서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진재님한테
인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새해 첫 녹음이잖아요.
되게 적절한 분이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약간 예상하지 못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평소에 관심 있는 얘기들 그리고 뭔가 새로이 전공을 바꿔서 시작하시는 분의 결심이나 약간 결단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게스트 섭외를 미리미리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번엔 진짜 급하게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한 3일 만에 해가지고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러려고 오셨나? 약간 이렇게
약간, 예, 맞아요.
잘 맞았다 이런 기분이어서 새해 출발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디자인 테이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좋은 출발 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네.
올해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